지난번에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담대히라는 제목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그 지난번에 그 14절,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느님 아들 예수시라. 지난번에 큰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라 했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잡으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 우리의 연약함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다. 즉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과 이러한 것을 경험한 자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맞아 광야에 성령이 끌림 받아서 시험 받은 것이 나오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시험을 그 물질적인 시험과 명예와 권력의 그런 시험들을 받았습니다. 받은 자로래 중요한 것은 죄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 받고 죄 없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죄사함을 받고 주님께서 주어진 여러 가지 선물들 가장 큰 것이 영생이라 볼 수 있죠. 은혜를 얻기 위하여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라든지 또는 성령이 나오는 여러 가지 선물 이러한 것들을 기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담대히 나가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2010년 성경 봉독 계획에 따라 오늘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7절에서 대제사장이란 제목으로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어스는 이스라엘 로마 장군 타이타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당하기 직전에 약 기원 후 64년 68년경으로 적은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고 히브리어스의 저자는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이 문체를 봐서 바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적인, 그 논리적인 문체로 상당히 그 많이 있죠. 정리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바울로 보고 있고 또 그 이유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것이므로 또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왜냐하면 그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그 핍박이 심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과 17장, 18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통해서 아마 사도 바울과 이 히브리서를 적은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책은 원래 그리스 언어로 그 세투진 70인여 거기에 그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 자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과거에 그 율법에 그 신앙생활 속에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보았지만은 특히 그 할례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와 같은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율법과 전통과 이러한 것에 매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그 핵심은 우리의 관계가 율법주의, 즉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기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이 되고 그분이 주신 그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지는 거라는 은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코스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세 가지의 질문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2절에서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용납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서는 기도에서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건 오늘 본문의 7절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세 번째 질문은 오늘 7절 전 본문의 내용인데 아론과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직분에서 동일한 점과 차이점은 뭔가? 아론도 대제사장이고 예수님도 대제사장인데 그 직분에서 같은 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오늘 하는 말씀 볼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본문에 나오는 질문들은 그 성경의 그 구절 속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압적인 질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1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야 뭐. 지난번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래 되면은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그걸 이제 긍휼 또는 자비라고 얘기하죠. 받고 그다음 은혜 가운데 나가자.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게 되고 주님 말씀 따라가자. 이런 것을 받기 위해 담대히 나가자.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느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게 대제사장이라는데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7장 히브리서 본문 7장에 보면은 그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7절 거기에 대한 서론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구약에 그 보면은 우리가 그 옮기는 성전을 회막이라는 텐트를 하는데 그 동쪽으로 문이 되어 있고 그걸로 들어가면은 왼쪽에 우리가 번제 그 제사할 번제가 있고 그 중간에 하나의 그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가 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오른쪽에는 덕상이 있고 왼쪽에는 그 촛대가 있죠. 일곱 개고, 덕상이 열두 개고, 그 다음에 그, 발 앞에는 그 향이 있는데, 그 회막, 그 막 속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바로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법궤 그 중간에 이제 머시시트라 해서 피를 걷어 뿌리는 그 머시시트 있고, 양쪽에 여러 천사들의 그 모형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늘나라의 모형인데, 지성소야. 그래서 에스겔 1장에 보면은, 내 생물의 얼굴, 하느님 이상, 하느님 비전을 보았다고 에스겔이 있는데, 그 1장 10절에 보면은, 그 얼굴들의 모형의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의 얼굴이라. 이와 같은 그 천사의 그 모습이 사람과 사자와 또 소와 독수리의 이와 같은 모습이 있고 그와 같은 또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에는 또 4장에서 이와 같은 내 생물에 대해서 그것 역시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 내 생물들이 나왔고 또 요한계시록 그 4장 9절에 보면은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신에게 돌릴 때 근데 이들들이 천사들이 그 영광에 앉으신 그 하느님이 앉은 거기에서 찬송을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그 가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 10장에서도 보면 특히 1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에스겔을 보니 그룹들 그 천사들이죠. 그 수많은 천사들 머리 위에 궁창에 하늘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바로 보좌가 하느님 앉아있는 형상과 같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구약의 그 법궤 위에 그 머시 시세 그와 같은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구약에서 그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용커파라고 얘기하고 또는 속죄일이라고 우리 한국개혁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취한 자라. 대제사장은 사람에서 취했다. 구약의 아론이 그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너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 아비우 엘리아사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너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래서 이거는 사람 가운데 취한다라는 거죠. 바로 구약에 있는 아론의 이와 같은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취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반드시 사람 가운데 취한 자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와저 사람으로 태어났죠. 사람과 온천. 이거는 동일점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과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일점이에요 갖고. 그 다음에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한테 예물을 받고 또는 여러가지 그 제사하는 걸 받게 되면 이것을 백성들 앞에서는 하느님이 대표로 그리고 그 지성소의 안에 들어가서는 바로 그 백성들의 대표로 소위 중보자 역할을 했죠. 그래서 1절은 가리키는 것은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취했고 그 다음에 중보자다. 중보자다. 하느님께 속한 일에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느님이 속한 일은 하느님이 임명했다. 하느님이 오대냈다. 하느님이 인정한 그 일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 이와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똑같아 이거죠. 대제사장 사람 가운데 취했죠. 마리아로 사람을 태어났고 그 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태어난 그 됐고 그럼 하느님께서 속하는 하느님께서 인정했죠. 그 메시아, 메사야, 메시아 그것이 기름 부은 자 하느님께 인정한 자고 그 다음에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는 같은 점입니다. 이제 구약의 2절에 보면은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무식 하느님 말씀 몰라서 죄를 지는 거죠. 그 몰라서 무식하고 미혹한 자 처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 그 믿기 전에 저는 다른 그 불교 한국의 불교는 다 아시겠지만 그 불교가 역사가 뭐 깊고 여러 가지 그 한국 전통 미신적인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었지만 뭐 사주 팔자 이런 거 토종비극 감시 매년마다 보는 것이 하나 형식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이와 같은 삶을 계속 무식해서 그걸 모르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른 그 어떤 신을 섬기는 그 모르는 그 무식하고 또는 미혹한 자 미혹한 자라는 것은 약해서 넘어지는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연약합니다. 용납하다는 이 단어가 뜻이 뭔가고 오늘 읽어보지만 용납이라는 것은 죄를 묵인하다 죄와 타협한 뜻이 아니고 그 그리스 언어로 페리케이타이라는데 같은 배를 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 있는 같은 배를 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다. 그 이유는요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본인도 그러니까 구약의 제자들은 그는 사람 그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자기도 그와 같은 그곳에 빠지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게 연약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구약의 제사장은 본인이 사람이고 무식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본인도 그와 같이 죄에 빠질 수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이게 논리적으로 나오죠.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이 문체들이 사도 바울로 적은 걸 봅니다. 그러함으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린 것 같이 백성들 죄를 지으면 속죄죄인 것 같이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본인도 연약해서 죄에 빠지기 때문에 본인 죄를 위하여 자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죠. 그와 같은 말씀이 레위기 9장 8절에 나오는데 이에 아론이 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죄 송아지를 잡은다. 그래서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자기도 죄를 먼저 속죄를 해야 하고 그런 백성의 죄를 속죄해야 된다. 레위기 16장 24절도 나왔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의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 본인의 죄를 속죄하는 그 의식을 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에서 용납할 수 있다. 구약의 그 대제사장은 이와 같은 가치 경험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도 히브리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채울이라고 적어놨죠. 이게 용납이란 그와 같은 같은 의미인데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으니 경험하지 아니한 자다. 우리의 연약함을 실제로 경험한 자다. 예수님도 사람을 태어나서 경험한 자지만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 우리가 똑같이 그런 temptation 이런 것을 받았지만 중요한 건 죄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자 가르쳐 주는 것은 구약의 대제사장도 그 백성들을 이해하는 용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배를 타는 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똑같은 배를 탔다. 차이점 뭐냐면 구약의 그 대제사장 그는 본인이 연약 그 죄에 빠지기 때문에 본인의 속죄죄를 드려야 된다. 3절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은 속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죄가 없으므로. 지금 이것이 차이점을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그 연약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지게 되면 참 잘 분하게 느끼고 의분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그래서 다윗을 보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양과 소는 참 많고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조그마한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손님이 그 부잣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 집에 있는 그 양과 소를 아껴가지고 그 손님을 위해서 잡지 않냐고 그 옆집에 있는 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그 강제로 탈취해갖고 그것을 잡아서 그 손님을 위하여 그 음식을 대접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윗이 크게 노해가지고 나단 선지자 보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런 식으로 그 말을 듣고 쉽게 의분을 했습니다. 제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리라. 네 배나 갚아주게 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하나님 인담에 따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했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너에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너 주인의 집을 너게 주고 너 주인의 처들을 너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게 맡겼느니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을 같으면 내가 너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느뇨.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의 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너 철을 삼았도다. 그러니까 바세바의 그 간음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식으로 연약해가지고 죄에 아주 쉽게 빠지고 있는 것을. 그러나 예수님의 차이점은 뭐냐?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4절에 보면은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 대제사장으로 되었다는 종기, 이런 직분은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자기 스스로가 내가 대제사장 하지 않냐고 아론과 같이 하느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이다. 바로 대제사장은 하느님이 불러야 된다. 인치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대제사장도 하느님 인치신 자요. 아론도 치신 자다. 하느님 불러서 아론이 대제사장 직분을 행한 것 이처럼 예수님의 대제사장도 하느님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연관없이 하시만이 설명해놨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된 게 아니다.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들을 이르시되 이거 성경구절을 얘기했는데 시편 2장 7절을 인용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아들이다. 바로 하느님 아들로 그러기에서 대제사장으로 했는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고 이거는 시편 110편 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돕는 제사장이자 멜기세덱의 그 순수를 돕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점인데 우리가 그 아론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인 이삭, 이삭의 후손 야곱, 야곱의 열둘 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인 레위를 통해서 아론에 의해서 대제사장, 특히 맏아들이 주로 했죠. 그 살아있는 그 첫째 그 서열상으로 그 아들 주로 했는데 그들이 대제사장 되고 나머지는 제사장 직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은 멜기세덱 반차라 순수를 따른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왕 평화입니다. 화평.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제사장이었다. 구약에 나왔습니다.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제사장인 멜기세덱 그 제사장 앞에 거기에 아브라함이 바로 거기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나오는 그 외위가 아니라 정손자인 외위로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정손자인 외위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섬겼던 멜기세덱 거기를 통해서 그 반차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이건 육체에게, 7절 육체에게 인카네이션을 얘기하죠. 그 하느님이시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죽었다, 육체에서 죽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죠. 능히 구원하시니 하느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얻고, 자기가 원하는 것, 간절함, 이것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 경외하심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경외하심을 인하여 구원하실 하느님이 들었다 했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님께서 기도했는 겟세마네 기도인데 마태복음 26장 39절 45절에 보면은 조금 나가서 그를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가르쳐내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죽음. 그것을 자기한테 지나가도록 해달라.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그와 같은 것을 스탑시키달라. 끊도록 하지 말라.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러 또 할 때 내 아버지 엄마는 내게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로 하는 그러나 이거 잔은 저 십자가 지지 않도록 해달라 했지만 하는 아버지 순종하는 세 번째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보면 죄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해. 그래서 항상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기도를 받습니다. 사자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걸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다음에 하겠지만은 성경 봉독에 따라 11월 달에 다시 보겠지만은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의 경외하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는 그것으로 순종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우리가 응답이 없을 때 실망을 어떻게 하게 되냐? 이때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응답이 없을 때는 하느님을 경외함으로 하느님을 홀리피어라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보시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하느님 원대로 하느님 뜻을 찾는 그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떤 거기는 응답이 없을 때 실망하지 말고 더욱더 간절히 하느님을 경외함으로 하느님 뜻대로 한 그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론도 대제사장이고 예수도 대제사장인데 동일점과 차이점 뭐냐? 동일점은 둘 다 사람 가운데서 났다. 아론도 사람에서 났고 예수도 마리아는 그 사람에서 났고 두 번째는 전부 다 하느님이 불렀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불렀고 동일점이고 세 번째는 용납 채울 그와 같은 그 심정들을 그 자기가 섬기는 그 대상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거죠. 엠프티 같은 패를 탄다는 거 채울지 아니하시고 또 욕나가고 같은 뜻이 되겠다 그거야. 그리고 네 번째는 둘 다 중보자다.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다. 이와 같은 것이 동일점이고 차이점 뭐냐? 차이점 아론은 본인의 죄를 속죄를 먼저 해야 된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나 죄가 없었기 때문에 속죄할 필요 없죠. 죄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아론은 레위지파 아브라함의 정손자인 레위를 통해서 거기에서 죽고 나오지만 이거는 아브라함이 섬겼던 제사를 그 드렸던 멜기세덱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 차이점이고 그리고 마지막의 차이점은 아론은 시간의 제한이 있다. 그래 자기 생애 밖에 제사 자기 죽고 나면은 제사장이 자기의 또 그 첫째 순 살아있는 첫째 그 아들이 맞는 이와 같은 순으로 내려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그 대제사장이 있고 따라서 우리는 어찌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생이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adoption 된 자요 예수님은 nature 바로 하나님 아들로서 그와 같은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바로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해서 우리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용납할 수 있는 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특히 그 양떼들의 그 입장에서 특히 그 emotional적으로 영어로 affect이라는데 그거 같은 표현을 용납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그 신앙생활 때 이것을 좀 많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이래 하니까 거기는 열매들이 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고 용납할 수 있는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이 입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떼들하고 전화통화할 때 항상 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전에 하고자 하는 용건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empathy 그와 같이 용납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는 그건 같습니다. 예수님 채울지 아니하는 자요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첫째로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앉을 때 기도하는 모습 마태복음 누가복음 통해 여러 군데 봤는데 첫째는 경외한다. 하나님을 퀄리티어 전능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기에 대한 경외하고 간절히 긴장하고 본문에는 더욱 간절히 일어났습니다. 그 누가복음은 간절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찾는 거 그러나 자기가 고통하여서 고통 없애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고통을 이기고 그의 하나님 뜻을 찾는 그와 같은 기도가 필요함을 보았고 세 번째 아론과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에서 동일점과 차이점 뭐냐 동일점은 두 분 다 사람 가운데서 나왔고 하나님 불러셨고 그 다음에 최후를 용납 그들을 이해한다 자기가 섬기는 대상인 그 사람들, 주님 양께도 이해하는, 채울 경험하는. 그 다음에 중보자. 둘 다 그 중간에 중보자의 역할한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중보자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의 역할. 이게 동일점인데. 그 다음에 차이점 뭐냐. 구약의 아론은 본인의 죄를, 자기 본인도 그 연약한 죄에게 본인 죄를 속죄문을 붙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 바로 하나님. 본체식인 죄가 없고 그 다음에 레위지파 그래서 아브라함의 정손자인 레위지파로 나왔지만 아브라함이 섬겼던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예수가 나왔다는 것을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시간에 제한이 있다 구약의 제자는 자기 삶 인생 거기에 제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시간에 제한이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5장 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